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가 이 땅에 거니셨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하고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맹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2장.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람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훨씬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저는 유대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이 다마스쿠스에 사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제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십시오. 얼마 뒤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질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며 그곳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이 자를 없애버려라. 이런 자는 죽어마땅하다.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으로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천인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치르는 까닭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에 심문하라고 하였다. 군인들이 그를 심문하려고 묶자 바울은 그곳에 서 있던 백인 대장에게 당신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이요? 하고 말하였다. 백인 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천인 대장에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인 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천인 대장이 말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장 뒤로 물러났다. 천인 대장 자신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을 먹었다. 다음날 천인 대장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늘 마.
출애굽기 제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슬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해진 때 이랫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빕 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의 집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 죽였다. 너희가 한 해에 세 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갈릴리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중에 물 위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같은 것은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운명에 있습니다. 이쪽 편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쪽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랑 없이 건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쉬지 않는 풍랑 속에 눈물을 흘리며 계속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하셔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해가 있고 주님이 없는 외로운 인생 항해가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 항로에 절대자를 모신 것이야말로 대단한 행운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떠있는 고독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항해가 가능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의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념의 바다, 가난의 폭풍, 질병의 풍랑, 허무의 태풍, 그야말로 위험한 바다는 끝이 없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하자 하시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부린 것은 해결이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여 주님은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순순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했는데 육신으로 사람을 입으신 주님은 복음의 역사에 권하여 쉬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니다. 우리말로 전권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인류 구원의 귀중한 십자가의 복음도 모자라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성치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순종했음에도 풍랑이 왔고 위태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23절 하반절에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고 배에는 물이 가득했고 위태하게 되었다. 세상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잘 교회를 방주, 즉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이 교회에 물이 가득하게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상황적으로 위태한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일생이나 교회는 절대로 여기서 좌초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상반절에 풍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순풍 속의 사람들은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하여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모신 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한 성도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여 주여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안일한 신앙 속에 안주하려 할 때 주님은 작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의미한 풍랑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풍랑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주님께서 꾸짖으셔야 확실히 해결이 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하반절에서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있으되 절망은 없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또 한 번 확실히 증명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5절 상반절 중심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중간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마가복음 4장 40절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웬 수선들이냐도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물으시지만 어려움 중에서, 안일한 중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소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죠. 8장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뱀의 말을 듣고 불신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이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이 믿음의 신비한 힘을 제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주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가진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의 주인은 변화를 거듭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갖는 서로의 믿음도 놀라운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공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는 대개 그 사건만을 넘어선 것으로 신기해하고 입을 벌리는데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기해야 할 일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불신을 막론하고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가야 하는 운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 항해에 모신 것은 분명히 어디에 비길 수 없는 만큼 놀라운 행운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은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배에 모셨다고 할지라도 풍랑은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 자신에게 맡겨두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챙기시는 때는 정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나 안일한 상태에 있을 때나 풍랑 중에서도 물으십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을 가져야 하는 시기는 풍랑을 만난 때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시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형제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6절 말씀이고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두 절을 읽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는 헬라어가 생소하므로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위 구절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을 NIV에서는 continue to sin이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에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하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keep on sinning,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는데 그들과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